이번에 빅터 쿨리진이라고 한그 사람이 쓴 구원의 언어라고 하는 책을 가지고 13가지 구원의 여러 가지 언어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게 여러 가지 다양한 개념을 이제 포함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그 다양한 개념을 잘 이해하는 것, 이것을 통해서 진정한 구원을 우리가 이제 깨닫게 되고 이걸 통해서 평안한 믿음 생활을 할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여러분에게 오후에 시간을 들여서 구원의 여러 가지 측면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이 무엇인가도 설명을 드렸고, 구원의 생물학적인 언어, 다시 태어나는 것, 중생이 무엇인가 말씀드렸고, 법정 언어, 하나님이 이 재판석에서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롭다고 칭해 주신다. 칭의. 그렇죠? 그 다음에 시장에서 노예를 사고 파는 그런 그 행위. 이거를 말하는 구속, 리뎀션, 돈을 주고 노예를 빼내는 그런 그 행위, 구속에 대해서 공부했고, 하나님이 노예 상태에 있는 이 사람을 빼내서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준다고 하는 양자 삼는 것, 이것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 이런 일을 이루기 위해서 구약시대에 성전, 성막 이런 데서 희생 예물을 드렸거든요. 죄를 속한다. 속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 이런 그 속죄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이 원수 관계에 있었는데, 그 원수 관계가 화해가 되는 화해, reconciliation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거를 하나하나 이제 살펴보게 됐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오늘은 이제 시민권에 대해서 공부하고, 조명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할 텐데, 하나하나 좀 새롭습니다. 뭐, 알고 있는 그런 개념이지만 이거를 그래도 조금씩 이렇게 좀 심도 있게 여러분에게 이제 설명을 하려고 하다 보니, 저 역시도 제가 이 자리에 서면은 가능한 한 조리 있게 논리적으로 그 하나님 말씀들 이렇게 제시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글을 잘 이렇게 정리를 해서 이렇게 쭉 이렇게 풀어나갈 때, 말을 전하는 사람이나 말을 듣는 사람이나 제가 이거를 조리 있게 잘 적어 갖고 오면, 그러면 술술술 이렇게 풀려나가고 듣는 분도 이해가 쉽고, 제가 전혀 이해를 못하고 막 횡설수설하면 여러분도 목사가 오늘 헤매고 있구나, 공부를 안 했구나, 이런 거다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거 힘들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거를 조리 있게 이렇게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앞뒤를 다 이렇게 해서 딱 맞춰갖고 논리적으로 이걸 제시해야 되거든요. 그런 걸 통해서, 이게 하나님이 이 구원이라고 하는 걸 이걸 예비하시기 위해서 정말 여러 가지 이런 언어와 개념을 사용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걸좀 알게 돼서 참 마음이 기쁩니다. 오늘은 시민이 된다고 하는 거, 시민이 되면 시민권을 얻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신약성경에는 시민, citizen이라고 하는 말이 딱두번 나옵니다. 탕자의 비유, 누가복음 15장 15절에 한번 이제 나오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21장 39절에 바울이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거기 가서 보면 난 미천한 도시의 시민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citizen이라고 한 말이 이제 두번 나오고,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이 사도행전 이제 가서 16장부터 시작해서 22장, 그 다음에 23장 이런 데 가서 보면 바울이 자기를 로마 시민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거기는 citizen이라고 쓰인 게 아니라 로마 시민을 로만이라고 써서 롬, 그 다음 R-O-M-A-N 이렇게 쓰면, 우리가 코리안 하면 한국 시민 그렇게 하듯이 로만 그렇게 얘기하면 로마 시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한국말로는 시민이 여러 번 나오는데, 실제 영어로는, 아니면 그리스말로는 시민이 두 번밖에 안 나와요. 두 번은 누가복음 15장, 사도행전 21장, 나머지 로마 시민 뭐 이렇게 나오는 거는 로먼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우리말로 이제 번역을 하면서 로마 시민이 이제 된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 말씀은 에베소서 2장입니다. 2장 19절에 이방인들의 구원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면서 사도 바울이,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더 이상 낯선 자와 외국인이 아니요 오히려 성도들과 더불어 동료 시민이며 하나님의 집안에 속한 자들이다. 이런 말씀이 그 안에 기록이 돼 있어요. 동료 시민이다. A fellow citizen이다.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이제 핵무기 시설을 다 폭격을 하고 그리고 군 통수권자로서 이거 한 거에 대해서 보고하는 그런 자리를 가졌어요. 그래서 온 국민을 상대로 이렇게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담화문을. 거기 발표할 때 딱 얘기할 때 하는 게 뭐예요? My fellow citizens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의 동료, 우리말로는 동료 시민이라고 우리 사람들은 사람은 별로 얘기 안 하는데 미국 사람들의 표현에는 여기 딱 대통령이 서면은 어떻게 얘기해요? My fellow citizens, 우리 동료 시민 여러분, 악의 축인 이란을 더 이상 그대로 둘 수가 없어서 우리가 오늘 비투 바머 폭격기를 동원해서 여섯 방에 이 폭탄 폭탄 벙커버스터 폭탄을 사용을 해서 아주 이 이란 핵시설을 괴멸시켰습니다. 그 얘기하고는 참 놀라워요.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이런 훌륭한 이런 군사력을 가지고 이렇게 멋있게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나라는 우리밖에 없었고 여기에 필적할 수 있는 나라는 하나도 없습니다. 맨 끝에 가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복을 주시길 원하고 맨 마지막에 우리 미국에 복을 주시길 원하며 딱 이렇게 하고 딱 끝나잖아요. 그렇게 할 때 사용하는 말이 My fellow citizens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My fellow citizens. 지금 바울이 여기 얘기하잖아요. 내 동료 시민이 됐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동료 시민. 자, 그래서 여기 시민, 시민권이라고 하는 말이 이제 나오는데 동료 시민이란 말의 의미가 뭐냐. 이거는 법적, 정치적, 공동체적인 함의가 들어있는 그런 표현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같이 구원 받으면은 다 동료 시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My fellow citizens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저와 다 동료 시민이 된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건 단순히 같이 사는 사람이 아니라 같은 도시나 혹은 국가에 속한 합법적인 이러한 그 시민권을 가진 이런 사람을 얘기할 때 My fellow citizens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지금 사도 바울이 살고 있던 로마 제국을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한번 로마 제국을 생각해 보면 시민이 있고 비시민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특히 노예가 30% 40% 많게는 50%까지 이렇게 된다고 하는 그런 사회. 이 사람은 시민이 아니에요. 그냥 말 그대로 노예예요. 노예. 그리고 시민이 있었습니다. 시민. 이 시민만 법의 보호를 받았고 정치적인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투표를 하고 그러면 시민만 할 수 있는 거잖아. 시민만. 그렇죠? 그러니까 시민권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한 나라에 속한 그런 사람의 특권이자 또 시민권을 가졌다는 건 그 나라에 소속이 됐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당시 로마 제국의 그 시민권은 국가나 황실에 공을 세운 그런 대가로 황제가 이렇게 수여를 하거나 아니면 정말 특별한 어떤 은혜를 황제가 베풀 때 시민권을 주거나 또 경우에 따라서는 돈을 지불하고 획득할 수 있었어요. 돈을 지불하고. 바울은 잡혀가서도 뭘 주장해요? 내가 로마 시민이다. 근데 바울을 이렇게 핍박하려고 하는 그 군인은 뭐라? 나는 돈을 주고 그거 샀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바울은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다. 그러니까 바울은 시민이 어떤 거를 어떠한 특권을 받아야 된다. 막 함부로 매를 맞거나 이런 거 할 수 없는 거예요. 시민은 시민이 아는 사람 데려다 막 매를 때리고 그래도 되는데 시민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물어보고 절차에 따라서 모든 걸 해야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민이 되고 안 되고는 바울이 이렇게 막 판단해 봐도 분명히 그 안에 특권이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fellow citizen, 내가 동료 시민이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때 그 표현은 지금 바울이 이전에는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선민이 돼서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렸는데 이제는 여기 에베소 사람들 또 저기 우리 한국 사람들 이방인들도 유대인들과 함께 구원받은 유대인들과 함께 그래서 예수님 나라에 동료 시민이 됐다 이런 뜻이에요. 동료 시민이 됐다. 자, 구약에는 이런 그 시민의 개념이 상당히 제한적이었습니다. 구약시대 이방인은 유대인들이 평가를 어떻게 했어요? 개나 돼지로 평가를 했어요. 구약시대 유대인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회 중에서 이렇게 제한된 것과 같은 그 접근권을 가졌어요. 그래서 성전이 있거나 아니면 성막이 있거나 이렇게 될 때 이방인의 뜰이 있어서 이방인은 거기까지 뿐이 못 가는 거예요. 유대인들 거기 안에까지 조금까지 더 들어갈 수 있는 거, 희생 예물을 가지고. 자, 그런데 지금 바울이 예수님의 속죄 희생의 결과,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이방인이 더 이상 외국인이나 나그네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과 동일한 권리를 가지고 하나님께 접근할 수 있는 그 권리를 가진 fellow citizen이 됐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구약시대의 그 개념은, 구약시대 그 백성의 개념, 시민권의 개념은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그 하나님의 선민, 언약 백성, 이것만을 의미했는데, 이제 신약성경이 되면서 이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이 둘이 원수가 됐던 게 이제 하나가 되고, 이렇게 되면서 동료 시민이 되는, 그러니까 언약 백성에서 한 도시의 시민이 되는 이런 형태로 교회에 속한 자들이 큰 특권을 누리게 됐다, 이거 얘기하면서 지금 fellow citizen이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바울은 이중 시민이었어요. 하나는 유대인이고 하나는 로마 시민이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자. 그래서 가는 곳마다 참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가는 곳마다 유대인 신분으로 다니면 복음 선포도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로마 시민으로 이렇게 태어날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해 주셔서 가는 곳마다 법적인 보호도 받고 권리도 받고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손쉽게 이제 전달할 수 있는 이와 같은 특권을 이제 갖게 됐습니다. 자, 근데 요 옆에 가서 보시면 빌립보서 3장이 나오는데, 빌립보서 3장에는 20절에 우리의 생활 방식은 하늘에 있다,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많은 분들이 여기에 나와 있는 생활 방식을 시민권이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뭐 틀린 건 아닌데, 시민권보다는 조금 더 포괄적인 내용이 생활 방식에 이제 표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육신적인 로마의 시민권 이것보다 하늘에 속한 자라서 하늘나라의 생활 양식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된 것을 더 기뻐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또 빌립보서 3장에 나오는 이런 시민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교회에 소속했다는 것 이상의 의미, 하나님의 왕국에 소속이 됐다, 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들이다, 하나님의 왕국에 속해서 하나님의 상속 재산을 이어받는 그런 사람들이다, 이런 의미로 동료 시민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바울이 성경에 한 번 나옵니다. 동료 시민은 한 번 나와요. 자, 그래서 이 바울의 시민 개념은 로마 제국 시대에 그 도시에 속한 그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그 특권, 이거하고 이제 연관이 돼서 설명이 되고 있다는 거. 여러분, 그리스 제국의 많은 나라들이 폴리스를 형성했다. 아테네도 폴리스 국가고 스파르타도 폴리스, 이런 얘기 들어봤죠? 이렇게 되면서 그 안에 시민들이 누릴 수 있는 이런 권리가 여러 가지가 이제 있고, 시민이 아닌 사람들은 그냥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거였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교회에 속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도시에 속한 시민이 되는 거다, 이런 개념을, 로마 시대의 그 도시의 개념을 가지고 바울이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그 당시 이 말을 이렇게 딱 들은 사람들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금방 이해했을 거예요. 금방, 아, 시민, 시민이 뭔지, 시민이 받는 특권이 뭔지, 지금 벌써 딱 시민과 비시민이 딱 구분이 됐는데, 이전엔 너희가 시민이 아니었는데 이제는 시민이 됐다, 이렇게 얘기할 때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그 도시에 시민이 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 사람들이 금방 이제 이해했을 거예요. 그래서 시민이 된다고 하는 것은 새로운 법, 새로운 질서, 새로운 책임, 새로운 특권, 새로운 상속 유업을 함께 나누는 공동체로 가입하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자, 시민이라고 한 용어는 참 재밌는 게, 이게 신학이 그래서 참 재밌는 그런 학문이에요. 제가 이제 연구를 해서 가서 이제 찾아보니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시민이라고 하는 용어는 구원론뿐만 아니라 교회론과 종말론까지 포함하는 종합적인 개념이다. 자, 구원론은 하나님 왕국에 밖에 있던 자, 왕국 밖에 있던 자가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왕국의 시민권을 획득하는 게 이게 구원론적인 그런 개념이고, 교회론으로는 유대인과 이방인, 옛날엔 이방인은 저 밖에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공영권 밖에 있었거든요. 근데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로 연합된 새로운 공동체, 교회 안에서 모두 동일한 교회라고 하는 이와 같은 어떤 도시로 볼 수 있는데, 이러한 도시의 시민권을 소유한다. 그래서 교회론적인 의미에서 유대인, 이방인 할 거 없이 다 동료 시민이 된다, 이런 의미로도 볼 수가 있고, 종말론적으로는 지금은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요. 어느 면에서 시민이 아닙니다. 그런데 장차 도래할 도시가 있어요. 그 도시의 이름이 성경은 새 예루살렘이라 그래요. 그 새 예루살렘에서 시민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종말론적인 그런 의미도 그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민이라고 한 이런 개념은 단순히 어떤 소속감을 넘어서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 그 다음에 성도들의 상속 유업, 그 다음에 공동체의 연합과 거룩함,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아우르는 그런 말이 시민이란 말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동료 시민이 됐다, 이렇게 이제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시민이 되려면은 신분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시민권이란 뭐냐, 구원을 여러 가지 언어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정치적인 신분의 변화가 생기는 거, 이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정치적 의미로 신분의 변화가 생기는 게 그게 구원이다. 자, 시민권은 신분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노예가 시민권을 획득을 하면 그러면 시민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성경적으로는 왕국의 변화가 생겼다는 거예요. 자, 빌립보서 3장 20절 가서 보면 우리의 생활 방식은 하늘에 있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다른 성경에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여기 생활 방식 아니면 생활 양식, 이렇게 이제 우리가 킹잼 성경이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단순한 어떤 권리뿐만 아니라 생활하는 모든 것이 하늘에 속한 자들이다. 말하는 거, 그렇죠, 행동하는 거, 생각하는 거, 이 모든 게 그게 이 땅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늘에 속해 있는 그런 사람들처럼 그렇게 하는 거다. 그러니까 시민권이라는 어떤 권리보다 더 넓은 그런 개념으로 킹잼 성경은 conversation이라는 이런 단어를 지금 여기에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거를 좁은 의미로 이야기하면 시민권이 되는 거고, 더 넓은 의미로 생각하면 그냥 하루하루 생활하는 모든 것, 생활 양식, 생활 방식, 이거 자체가 하늘에 속한 그런 사람들이다, 이런 뜻이에요. 자, 조그만 의미로 시민권으로 이걸 이제 해석을 하면은 시민의 자격, 속한 나라, 이런 걸 이제 뜻하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이야기하면 단순한 감정적 체험이나 어떤 종교 행위가 아니라 이전에 속해 있던 왕국에서 벗어나서 소속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신분까지 변화가 되는 거, 근본적인 이동이 생기는 거를 그걸 표현할 때 시민권이라고 하는 그런 말로 우리가 이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의 표현에 따르면 이전에는 우리가 마귀의 왕국에서 태어나서 마귀의 왕국에 속해 있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제 어디로 옮겨가요? 하나님의 아들의 왕국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그 구원을 통해서 옮겨가는 거에 그치는 게 아니라 그 왕국의 모든 거를 소유하고 누릴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시민이 된다는 뜻이다. 시민. 그래서 죄인이던 우리가 과거에 마귀의 왕국에 속해 있었는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그 마귀의 왕국에 놓여 있으면 마귀의 권세 아래 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고 마귀를 기뻐하는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왕국에서, 여기에서 A라고 하는 왕국에서 B 왕국으로 들어가서 B 왕국의 시민이 되면, 예를 들어 우리나라 사람이 미국에 이민 가서 얼마 지나갖고 미국 시민권을 획득하면 미국 대통령을 뽑을 수 있는 권리를 갖는 거예요. 한국 사람은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안 됩니다. 미국 대통령, 미국 사람도 마찬가지. 아무리 돈이 많아도 한국 대통령 뽑는 이런 투표권을 행사를 못 하거든요. 그런 거를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전에 그 사탄의 왕국에 소속해 있을 때 그 대표자가 누구냐? 성경이 이야기하는 사탄 마귀인데, 사탄 마귀의 특성이 뭐냐? 거짓말의 아비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처음부터 진리가 마귀 속에 없고 마귀는 거짓을 말하고 거짓의 아비, 아비라고, 아버지라고 하는 말은 근원이란 뜻이야. 모든 거짓말의 근원이 마귀다. 그래서 공산주의자들의 특징이 뭐예요? 그거 거짓말이에요. 아주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이거든요. 왜 그래요? 마귀가 그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귀를 아버지로 모시고 우리가 살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거짓의 자식으로 구원받기 전에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마귀는 속이는 자다. 속이는 자. 마귀는 대적하는 자다. 대적하는 자, 형제들을 고소하는 자. 또 마귀는 빛의 천사로 자신을 가장하라고 나타나서 사람을 속이는 자라 그랬어요. 무섭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무상으로 다 좋은 거 해준다 그러고 나타나지. 앞으로 여러분 고생해야 됩니다. 이렇게 안 나타나요, 여러분. 다 무상으로 제가 해주겠습니다 하고 그러고 나타나는 거예요. 거기에다 속아 넘어가는 겁니다, 사람들이. 또 어떻게 해요? 죽음과 멸망을 조장하죠. 도둑질하고 훔치고 멸망시키는 그런 자예요. 그래서 마귀를 가리켜서 성경은 이 세상의 신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기 전에 그 마귀에게 속해서 그 마귀 왕국의 시민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 마귀 왕국의 시민으로. 자, 그래서 이 사탄 마귀 왕국의 특징은 뭐냐? 어두움이 넘치는데요. 어두움, 빛이 없는데요. 불순종이 넘치는 그런 땅입니다. 속박이 넘치는 그런 땅이에요. 속이는 게 넘치는 그런 땅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사람을 사망으로 이르게 하는 그런 그 왕국이 마귀의 왕국이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골로새서 보니까 참 멋있는 말씀이 하나 기록이 되어 있어요. 1장 13절, 14절에 아버지께서 우리를 어둠의 권능에서 구출하사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의 왕국으로 옮기셨으니 그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다.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건 뭐냐? 마귀의 왕국에서 아버지의 왕국으로 옮겨져서 아버지의 왕국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의 시민권을 획득하는 거라는 거예요. 시민권을 획득하는 거다. 그래서 근본적인 변화가 생긴 거예요. 마귀에게 붙잡혀서 마귀의 종 노릇하던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신분이 바뀌는 그런 거, 그게 시민권을 획득한다는 그런 의미다. 법적인 지위가 바뀌는 거예요. 마귀의 백성에서 하늘의 시민으로. 그 다음에 거류자, 거류자에서 그 땅의 모든 것을 상속할 수 있는 시민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새 왕국에 합당한 삶을 사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다. 여러분, 미국으로 이민 갔어요. 그러면 미국법 따라서 미국 사람들이 원하는 그 방식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다른 나라 사람이 우리나라 시민이 되면 우리나라 이 법이 원하는 그와 같은 시민으로서의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또 권리만 있는 게 아니라 의무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시민권을 획득했다는 거는. 그래서 마귀의 왕국과 대조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의 특징은 이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왕국이다. 그 다음에 영원한 통치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에 흔들리지 않는 왕국이라고 그랬어요. 세상이 그것 흔들립니다. 제가 아침에도 말씀드렸듯이 뭐 미국 지금 강대국인데 성경의 예언 따르면 맨 마지막에서 미국도 손들 때가 있어요. 안 됩니다. 왜 그러냐? 일단 자유주의자들이 너무 많이 넘치고 이렇게 돼서 하나님 주신 자유보다는 무상으로 하는 거 좋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넘쳐나게 되면 그러면 미국도 결국 흔들리게 되고 이스라엘 돕지 못합니다. 그럼 이스라엘이 사면 초과가 되면 그때 할 수 없이 어떻게 하나님께 손들고 나가는 때가 있다. 성경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왕국은 흔들려요. 아무리 초강대국 미국이라 해도 흔들립니다. 흔들린 왕국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의 시민이 된다고 할 때 그 왕국은 흔들리지 않는 그런 왕국이다. 그래서 그 왕국에는 공의와 진리가 통치하는 그런 삶이 기다리고 있다. 저와 여러분 왜 이렇게 힘들어해요? 지금 요 근래 너무 힘들잖아요. 왜 그래요? 공의와 진리가 통치하는 걸 보지 못하니까 그렇게 힘든 거예요. 이게 힘들지 않게 생각이 되는 사람은 공의와 진리가 뭔지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공의와 진리가 뭔지를 모르니까 인간이 만들어 놓은 거 그냥 다 똑같이 무상으로 똑같이 분배하는 게 공의로 생각하니까 그건 너무 좋은 세상이 왔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진리 이런 것들이 통치하는 그와 같은 그 왕국. 그래서 이거를 성경적으로는 의와 화평과 기쁨이 넘치는 그런 왕국이다. 성경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왕국의 이름은 성경의 새 예루살렘이다. 새 예루살렘. 그래서 구원의 핵심, 이 왕국과 시민권의 개념으로 이 구원의 핵심을 좀 이렇게 구조적으로 설명하면, 구원 이전에는 사람이 중립적인 존재가 아니라 처음부터 마귀의 권세 아래 놓여서 마귀의 왕국에 속해서 마귀의 노예로서 거짓과 이런 속임수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태에서 태어난다. 그리고 그 안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탄의 이름이 뭐라고요? 이 세상의 신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신이 우리의 눈을 어둡게 하고, 그래서 우리 사람들을 속이고, 그래서 어둠과 죄 가운데서 살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모든 걸 만들어가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이게 돌덩어리가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 오늘 어느 한 분이 찾아왔더라고, 점심시간에. 그래서 왜 찾아왔습니까? 그랬더니 아버지가 가서 꼭 목사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오라고 그랬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아 그러냐고. 그래서 잠깐 이제 얘기를 나눴어요. 그래서 젊은 분이에요. 아주 선하게 생긴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냥 예수님 믿는 거는 다른 거 없다. 내가 죽는다는 존재를 인정을 하면 된다. 내가 지금은 창창해서 영원히 살 것 같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나이가 65세 되고 그러니까 힘들어요, 사는 게. 계속 뭐 아픈 게 찾아오고 이렇게 하면서 결국 죽는 거거든요. 그거를 일찍 깨닫는 게, 그래서 솔로몬의 표현에 따르면 젊은 날에 내 창조자를 인정을 하고 창조자를 고백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걸 인정하면 그러면 예수님 믿는 게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이게 그냥 생겼나 한번 가서 생각을 해보라, 컵을 하나 이렇게 줬어요. 이게 그냥 생겼냐 아니면 누가 디자인해서 생겼을까. 그다음에 우리 형제님 눈이요, 그냥 오랜 시간 흙덩어리가 오랜 시간 지나면 눈이 될까요? 그거 한번 곰곰이 좀 생각을 하고 다음 주에 한번 오셔라 그랬어요. 여러분 눈 한번 보세요. 이게 그냥 흙덩어리가 오랜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눈이 그냥 이렇게 될까요, 이게? 예. 이렇게 된다고 믿게 만드는 존재가 있어요. 그 존재가 마귀. 너무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만들,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냥 생길 수가 없고, 어떻게 그냥 흙덩어리가 오랜 시간이 지나면 눈이 되고, 팔이 되고, 이게 됩니까, 이게? 이게 불가능한데, 이거를 가능하다고 다 믿잖아요, 지금 사람들이. 그게 마귀의 왕국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너무 간단한 것도, 그것도 구분을 못하고, 심지어 요새는 남자 여자도 구분을 못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남자애한테는 여자애하고 결혼해야 된다 꼭 가르쳐야 되고, 여자애한테는 남자하고 결혼해야 된다 그걸 가르쳐야 되잖아요 지금. 왜 그래요? 마귀가 그렇게 속이니까. 속이니까 그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속이니까. 성이 수백 개, 무한대 성이 있대. 남성과 여성만 있는 게 아니라 남성, 여성 사이에 무한대 성이 있다는 거야. 그걸 다 누가 결정하냐? 내가 결정을 한다. 이러니, 이런 세상에서 지금 사람들이 살고 있으니 정말 얼마나 무지 가운데 암흑 속에 있는가. 이거를 예수님을 믿게 될 게 이걸 데려다가 어떻게 하나님 왕국을 이렇게 옮겨놔서 그 왕국의 시민이 되도록 만들어줘서 그 왕국의 모든 특권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또 뿐만 아니라 그 왕국의 의무를 행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귀한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신분이 돼서 하나님의 아들딸이 되고 하늘의 시민이 되고 왕국의 상속자가 되는 거고, 통치자가 바뀌는 거예요. 마귀에서 예수님으로. 그리고 우리 삶의 원리도 바뀌는 거예요. 그 전에 거짓을 따라 살았는데 이제는 진리가 뭔가 그것만 탐구하는 겁니다. 예, 그것만 탐구하는 거예요. 진리, 성령님의 인도, 그렇죠? 이런 걸 추구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이런 사람이 되면은 최종 목적지가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제 처가 옆에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게 되면 소망을 갖게 됩니다. 이 세상 살다 보면 부부가 서로 상대방의 이런 그 단점만 보게 되고 막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서로 죄인이라는 걸 인정을 하고, 그렇죠? 그렇게 되면, 그럼 뭐 상대방을 이해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서 이 땅에서 우리가 부족한 존재라는 걸 깨닫게 되면 그러면 하늘나라의 소망이 있으니까 이거를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을 갖게 된다, 이런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왕국의 시민이 된다고 하는 시민권, 이걸 하나님이 구원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다, 이런 개념을 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